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영상은 MBC 세계경찰 슈퍼폴 제작진과 함께 자료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 8시 40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크루거스도프는 인구의 80%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아주 독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주민 리아 그룬왈드가 운영하던 OTC, 여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싱글맘이던 리아는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종교 모임에 나갔다가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 후 직접 이런 모임을 설립했고 그렇게 탄생한 OTC는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이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성경도 함께 전파했었죠. 구성원은 한 20명 남짓인데 리아를 구축으로 핵심 멤버 몇 명이 있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아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26살의 세실리아라고 밝히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가 원래 사탄 숭배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거기서 온갖 학대를 받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사탄의 저주요? 물론 기독교에서 사탄은 악의 무리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건 조금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죠. 이게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는데 남아공, 특히나 이곳 크루거스도프에서는 사실 사탄을 믿는 오컬트 문화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이걸 믿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리더 리아는 그녀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실리아는 OTC의 멤버가 돼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그녀를 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세실리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몸에는 뭐 사탄 그 추종 조직으로부터 당한 온갖 구타와 학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요. 게다가 진짜 문제는 밤만 되면 세실리아가 피를 토하면서 몸이 꺾이는 발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모습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엑소시즘 영화에서나 보던 아주 기괴한 모습이에요. 정말 그녀가 사탄의 저주와 힘겹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옆에 있던 OTC 멤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실리아는 OTC 멤버 모두가 보호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2012년, 평화롭던 이 지역에 연쇄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무려 4명의 주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은 7월 26일이었죠. 절친한 이웃사이던 조이 분자이어와 나타샤 버거가 조이의 집에서 함께 살해당한 채 발견돼요. 두 사람 다 몸에는 수십 군데 자상이 나 있었고 엄청난 피를 흘린 상태였죠.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8월 13일 이번에는 마을의 목사였던 레지날드 벤딕슨이 살해당합니다. 그 역시 집에서 칼로 여러 번 공격을 받았고요. 마지막 10월 4일 25살의 신학도 미케일라 발렌타인이 침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어요. 무려 64번이나 흉기에 찔렸고요. 이렇게 오버킬은 분명 무슨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연쇄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살해당했고요. 또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어요. 공격이 목과 가슴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흉기로 이렇게 수십 번 찌르는 오버킬. 경찰은 이 사건이 동일범의 지시고 또 종교 관련 범죄라고 단정 지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 대부분이 OTC의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피해자 중 앞서 조이는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나타샤랑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나타샤가 공격을 받을 때 유인을 받아가지고 함께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이 빼고는 다 OTC 멤버인 거죠. 근데 사실 20명 남짓의 OTC 멤버 중에 3명이 살해당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경찰은 즉각 OTC의 리더 리아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임을 음해하는 외부 세력의 지시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그녀가 말하는 외부 세력이라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또 등장하죠, 사탄. 리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세실리아가 모임에 들어온 게 발단이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실리아를 쫓고 있던 그 사탄 추종 세력이 그들을 피해 여기 온 거잖아요. 타깃을 세실리아에서 그 모임 전체로 바꾼 것 같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설명. 실제로 이 숨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리아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들 또한 기이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익명의 메시지로 다음은 네 차례야 이런 문자도 왔고요. 또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피로 적혀있는 메모가 남겨져 있기도 했고요. 너무 섬뜩하잖아요. 경찰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했죠.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아니 게다가 얼마 후에 돌연 리더였던 리아가 잠적해버려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OTC라는 모임 자체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죠. 수사 방향도 잡히질 않으면서 이후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살인사건도 미제로 남았고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2016년 또다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해요. 2015년 5월 10일이었는데 금융인인 안토니 스코필드가 이날 저녁 6시에 업무 미팅을 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얼마 뒤에 그의 차량이 발견되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 수상한 검정 비닐봉지가 있었죠. 안에는 끔찍하게도 안토니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졸려 교살된 상태였고요. 확인해보니까 사망을 한 이후에 그의 통장에서 하나로 약 1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간 게 확인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살인인 걸까요? 다시 2주가 지난 5월 26일 이번에도 역시나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케빈 맥 알핀 또한 저녁 미팅 후에 실종됩니다. 다행히 실종신고 15분 만에 케빈의 차를 발견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에도 트렁크를 열어봤죠? 이번에도 봉지에 쌓인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수법이 같아요. 다시 4일이 지나서 5월 30일 이번엔 부동산 중개업자 한일 라테칸이 실종됩니다. 시신이 다음날 들판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동시에 누군가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상황이 포착됩니다.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이에요. 모두 공통적으로 얇은 줄을 이용해서 목이 졸려 살해됐고요. 또 숨진 당일날 누군가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떤 단서를 따라야 하죠? 그 인출된 ATM기 찾아갔죠. 천만다행으로 돈을 뽑는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정체는 남매 사이였던 20살의 레룩스 그리고 18살의 마르셀입니다.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이 남매 어머니 마린다가 이 지역에서 아주 사랑받고 존중받던 선생님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자녀를 키워냈는데 특히나 이 중에 딸 마르셀은 얼마 전에 의대까지 당당히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아이들도 평소에 엄마를 위하는 아주 착한 아이들로 종평이 나 있는데 얘네들이 연쇄살인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벤 형사도 이런 낌새를 눈치챘어요. 최근 벌어진 이 연쇄살인 사건들은 분명 능숙한 전문 살인범에 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피해자들은 정말 목에 교살 자국만 남은 채 사망을 했고 시신 처리나 수법도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그럼 이건 초범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어린 남매는 ATM에서 그냥 뻔히 얼굴 다 드러나게 돈 인출해 간다? 허술합니다. 이건 배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형사가 남매가 찍힌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남매가 ATM에 접근하던 순간 이들을 태워준 차량이 찍혔어요. 번호판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남매 어머니 마린다의 차였어요. 경찰이 이거 수상하다 싶어서 마린다의 집을 급습했죠? 그러자 집 안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왔고요. 또 저 천장 좀 이상한데 싶어서 천장 비밀 공간을 찾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종의 흉기까지 발견합니다. 즉 이들이 범인 맞아요. 평소에 존중받던 선생님이자 엄마였던 마린다, 또 온순하고 성실해서 의대까지 갔다는 이 남매들까지 다요. 이거는 경찰조차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자택을 수색하던 경찰이 마린다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입수합니다. 내용을 보는데 안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죠. 내용을 볼까요? 제 재산의 전부는 세실리아에게 위임합니다. 세실리아요? 지금 수년 전에 OTC의 멤버가 됐고 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 핵심 인물로 떠오른 세실리아. 근데 갑자기 마린다랑 세실리아랑 무슨 관계죠? 자, 이걸 파헤쳐야 하는데요. 마린다는 사실 몇 년 전 OTC 모임이 해체되기 전에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세실리아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녀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자기가 이사를 갔어요. 더 돌봐주겠다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난 수년간 마린다가 세실리아에게 꾸준히 돈을 송금한 것도 확인됩니다. 아니, 세실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사실 세실리아가 존재했죠. 지난 2007년입니다. 세실리아가 처음 OTC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다소 순수했던 성경 모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딘가 점점 변질됩니다. 뭐 봉사나 청소년 마약 퇴치 이런 사역보다는 세실리아를 오직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다들 열중하는 거예요. 당시 세실리아가 막 거의 밤마다 막 피를 토하고 몸 꺾고 몸부림쳤죠. 어쩌면 이런 좀 이상한 현상들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사람들도 더 거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였던 리아, 멤버 마린다, 이 모든 멤버들이 오직 우리 세실리아를 사탄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사실 세실리아를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몇몇 멤버가 리아한테 아니 너무 막 우리 멤버로 막 들어왔는데 너무 그녀의 말을 믿지 말자라고 조언합니다. 혹시라도 뭐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였죠. 그래서 리아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세실리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그녀를 약간 숭배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그 리아 또한 정신 차리고 세실리아를 좀 멀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세실리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극도의 분노와 함께 그간 숨겨왔던 통제 욕구를 발휘해요. 신속하게 자기를 잘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으더니 별도의 모임을 결성해요. 자, 이제 나를 따르세요 하는 거죠. 이 모임의 이름은 신이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마린다예요. 그러니까 마린다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세실리아가 만든 모임은 단순히 종교 집단을 넘어서 점점 살인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자기를 욕했던 의심했던 그 리아의 최측근들을 한 명씩 살해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종교 집단에서 살인 집단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실리아는 그간 자기를 통해 사탄의 존재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한테는 사탄이 씌인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세실리아가 주장합니다. 사탄이니까요. 그렇게 지난 2012년까지 반대편 리아의 측근 3명에 또 그 지인 조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한 거고요. 자, 이 와중에 좀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장 마지막에 살해당한 미케일라는 또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녀는 오히려 세실리아를 추정하던 파였거든요. 이 사진의 오른쪽 인물이 바로 미케일라인데 사실 그녀가 죽음을 당한 계기도 황당해요. 그녀는 첫 번째 살인에 가담을 했어요. 세실리아가 시켜서요. 근데 막상 사람을 죽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때 세실리아는 쟤 도망치면 신고할지도 몰라 싶어서 결국 내부에서 미케일라를 죽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말 무자비하죠. 한편 반대쪽 리아는 자신들 멤버들에게 한 명씩 지금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잠적한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막 한 명씩 죽어가면 정말 혹시 내가 사탄의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2012년 4건의 연쇄살인이 벌어졌죠. 그러다 또다시 2016년 연쇄살인에도 역시 세실리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살인이 사실 복수극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악랄해요. 목적은 오직 하나, 돈입니다. 추종자들을 시켜서 특히나 돈이 많은 부동산업자, 금융업 사람들을 업무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고객 방문차 만나서 흉기로 살해한 뒤 무작정 돈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세실리아에게 바치기 위함이었고요. 게다가 이 범죄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 세실리아에게 세뇌를 당한 마린다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전 너무 끔찍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세실리아는 살인사건의 배후로 법정에 서게 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당연한 거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는 정작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죠? 난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하면 다니까요. 게다가 마린다는 또 세실리아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다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녀를 두둔하고요. 환장하죠. 그나마 마린다의 자녀들이 일관적으로 세실리아가 우리에게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세실리아 통장으로 돈이 계속 흘러간 정황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세실리아의 죄가 결국 모두 인정되면서 그녀에게는 징역 15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지시대로 살인에 가담한 마린다 또한 115년형, 그리고 마린다의 아들 레룩스는 25년형을 받게 돼요. 참고로 사실 이 사건에는 마린다 외에도 세실리아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살인을 벌여온 자크라는 남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앞서 사망한 미케일라의 남편이기도 해요. 근데도 범행에 계속 가담을 한 거죠. 이거 완전 온 집단이 그냥 세실리아한테 완전 가스라이팅 세뇌 당한 거예요. 자크 또한 징역 93년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동안 벌인 살인은 앞서 설명한 그 7건 외에도 추가로 4건이 밝혀지면서 무려 11건의 살인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인 조직을 꾸린 세실리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드는 의문이 있는데 아니 정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뭔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게 맞긴 한 걸까요? 사실 이 내용은 MBC 세계경찰 슈퍼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가 아주 생쇼를 한 거더라고요. 자기 피를 뽑아서 직접 입에 머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거짓말이었고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종교와 사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돈을 노린 범죄. 남아공에서 벌어진 희대의 가스라이팅, 아니 사탄 세뇌 살인사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 스토리는 MBC의 새로운 범죄 프로그램 세계경찰 슈퍼폴에서 최근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세계경찰 슈퍼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에 가담한 실제 수사요원이 출연을 하셔서 몰입도가 엄청나요. 본방에서는 이 토미에서 좀 생략된 수사관의 생생한 인터뷰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TV, 뭐 유튜브 어디에서나 굉장히 다양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수사물, 미스테리 덕후라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단순하게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 프로그램의 진짜 존재 이유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10년 넘게 토요미스테리와 금요사건 파일을 제작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세계경찰 슈퍼폴처럼 양질의 범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